오늘 성찬에 관한 말씀은 교회에 정규적으로 다니는 크리스천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 교단 교회들이 1년에 몇 번씩은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성찬 제정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퀘이커와 같은 아주 소수의 교단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교단 교회들이 모든 색깔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성찬 제정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도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성경의 다양한 본문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1장과 복음서의 말씀들을 모두 묵상하며 성찬의 유래와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그리고 성찬에 대한 교단별 해석과 입장에 대해서 깊이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성찬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누가복음 말씀은 여러분들의 뇌리에서 아직 생생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난 주말 구역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말씀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설교에서는 본문의 배경과 본문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생략하고 곧장 설교의 요지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크리스천들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성찬에 관한 진리를 단순하지만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하나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예식을 우리는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대다수 교단에서는 Holy Communion, 줄여서 Communion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옮긴다면 거룩한 영적인 교제 아니면 짧게 영적 교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교제하고 현세의 모든 크리스천들과 그리고 이전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이 예식을 단순히 breaking of bread, 떡대기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하실 때 늘 떡을 떼셨고 이 떡대기를 통해서 나중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이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한 떡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실제로 누렸고 다른 성도들과 하나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이 예식을 메모리얼 밀이라고 부릅니다. 기념 식사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예식은 근원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기념하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사명, 곧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파라고 하신 사명을 다시 다짐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이 예식을 유카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감사의 만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감사하다를 의미하는 헬라어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2세기 이후 16세기 종교개혁 때까지 늘 사용되어 왔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실 때마다 감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아주 소수의 교단에서는 이 예식을 Lord's Supper라고 부릅니다. 주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예식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주와 함께하는 만찬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A Lord's Supper라고 부르지 않고 The Lord's Supper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The와 Lord와 Supper 전부 대문자로 씁니다. 왜냐하면 유일무이한 주의 만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로 제정하신 유월절 식사에 유월절의 새로운 온전한 의미를 부여하셨고 또 이 만찬은 주님이 제자들과 하신 마지막 만찬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즐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성만찬에 수없이 참여하셨을 텐데 여러분은 이 성만찬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부르시겠습니까? 교단마다 이 예식을 다양하게 부르는 이유는 이 예식의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교단마다 이 예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다른 곳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왜 어떤 교단은 자신들을 Methodists라고 부르고 어떤 교단은 Presbyterians라고 부르고 어떤 교단은 Baptists라고 부릅니까? 더 중요하게는 이런 교단들이 추구하는 다양한 정체성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겸손하고 지혜로운 크리스천이라면 교단마다 갖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각 교단이 표방하는 성경적인 정체성으로부터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감리교, 메서디스트로부터는 규모 있는 거룩한 삶과 어려운 자들을 잘 돌보는 삶을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장로교, 프레스비테리언스로부터는 장로 치리제도의 장점과 사회를 공의롭게 사는 삶을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침례교, 베프티스트로부터는 성경 공부에 대한 열심과 복음을 타협하지 않는 태도를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마찬가지로 겸손하고 지혜로운 크리스천이라면 각 교단의 성찬 예식을 보면서 배우려고 애씁니다.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의 죽으심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한 몸이 되려고 애를 쓰고 그리스도와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신령한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귀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이 예식이 주의 만찬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이 주의 만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에 어떤 제목이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성경은 7절서부터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단락이 시작되는데 어떤 제목이 붙어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말 성경에는 킹 제임스 버전과 같이 마지막 만찬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만찬이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영어 성경을 보면 주의 만찬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뉴 킹 제임스 버전과 ESV 성경을 보면 각각 예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다. 주의 만찬의 제정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어느 성경도 성찬식이라는 제목을 붙인 성경은 없습니다. 거룩한 영적인 교제라는 제목 붙인 성경 없습니다. 떡대기라고 붙인 성경도 없고 감사의 식사라고 한 성경도 없고 기념식사라고 한 성경도 없습니다. 모든 성경이 한결같이 주의 만찬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식은 근원적으로 주님과 하는 식사,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식이 갖는 모든 의미와 이 예식이 주는 모든 은혜는 주님과 같이 하는 식사, 교제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는 7절서부터 1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을 보면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명하시는가? 심오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너희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할 큰 다락방을 마련해 놓았으니 그곳에 가서 우리가 먹고 마실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유월절 날이 되자 예수님은 다락방에 가셔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원어 표현을 보면은 모든 영어 성경이 표현하기를 recline 했다고 합니다. 반쯤 누우셨다고 합니다.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된 백성들이 이제 즐겁게 한가롭게 하는 식사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잔치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고 간절히 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 유월절 식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케 되기까지, 나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먹고 마실 때까지는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주님께서 제자들과 이 유월절 식사하시기를 원하셨던 궁극적인 이유는 이 식사 예식을 통해서 제자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지상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주님은 제자들과 같이 만찬을 하고 싶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지상의 유일한 축복,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상의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떤 축복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복음서를 똑바로 보셨다면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유일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을 때 너희가 받을 것이라고, 지상에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유일한 축복은 주님 안에서 많은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을 얻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 제자들은 모일 때마다 늘 성만찬을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기 때문에 늘 같이 모여서 먹고 마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대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교제하기를, 즉 자신의 재산을 나누기를 힘썼을 뿐 아니라 떡대기에 힘썼습니다. 늘 식사를 함께하며 주의 만찬을 행했습니다. 주의 만찬은 식사와 별도로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늘 식사의 일부였습니다. 이 관습은 1세기뿐만 아니라 2, 3세기까지 그대로 계속되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가능할 때마다 주의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4세기가 되어서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웅장한 성당들이 들어서면서 가정교회들이 거대한 성당들로 대체되면서 근원적으로 식탁 예식이었던 이 예식이 성소로 옮겨지면서 주의 만찬은 짧고 간단한 예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푸짐한 음식이 카스테라 조각이나 웨이퍼 조각과 몇 방울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마주보고 앉고 서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의 머리와 등만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잔치가 이름뿐인 식사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우리 영어 표현으로 하면 토큰 밀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주의 만찬이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왜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그들과 동거 동락 하셨습니까? 왜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까? 왜 정해진 시간에 모이게 해서 설교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설교와 성경 공부만을 통해서는 100% 불가능하고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사는 삶은 기본적으로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 성경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해설하는 목회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이 있을 때 함께 부딪히며 나의 삶을 나누고 남이 나의 삶을 뚫고 들어올 때 비로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내 노력과 투지와 결단으로는 100%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든 선진들과 같이 자신의 의인은 걸레와 같은 것을 고백하게 되고 자신 안에는 선이 하나도 없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오늘날 세대의 특징은 개인주의입니다. 공동체 의식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세대입니다. 집에서조차도 부모와도 같이 식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에서 햄버거 하나 픽업해서 가면서 먹는 세대입니다. 교회 예배를 통해서 개인적인, 사적인, 주관적인 경험을 추구합니다.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고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가족이라고 하지만은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성도들과 같이 시간적 여유를 두고 교제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일조차도 주의 날조차도 주님 안에서 한가하게 식사 교제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예배만 때우고 풋볼 보러 가고 쇼핑하러 다니고 기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당연히 수많은 말씀을 매주 듣지만은 머리는 커지지만 마음은 변화되지 않고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의 가장 1차적인 특징은 만사 제껴놓고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는 집으로 가지 않고 남아서 또 식탁을 놓고 식구들과 먹고 마시는 것인데 그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같은 떡을 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죽으심을 전파하는 사명을 마음에 또 새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한 몸이 되어가고 또 그리스도와 형제 자매들과 신령한 교제를 갖는 것인데 그러한 식탁 교제를 하지를 않습니다. 왜?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이기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찬식을 하면 성찬식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신학적인 논쟁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리스도가 떡과 잔 속에 있느냐 없느냐. 떡과 잔이 주님의 몸과 피로 변했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신체적으로 여기 있느냐. 장소적으로 있느냐. 아니면은 실효적으로 임재하느냐 이런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떡과 잔을 앞에 나와서 받아야 하느냐 아니면 있는 그 자리에서 받아야 하느냐 하는 논쟁들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정작 우리가 논쟁하고 싸워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성찬식이 정말 주님의 만찬에 합당한 성찬식인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사랑과 공의와 거룩의 하나님을 닮아가는가? 믿음 안에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서 더 공의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세상과 완전히 분별된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소망을 현세에 두지 않고 나중에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먹고 마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두고 사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이야기가 잘 이해되지 않고 설득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게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아버지 말씀 듣고 절대로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형제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삶으로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매일 아버지를 중심으로 실컷 좋건 형제 자매와 동거하는 가운데 그것을 20년 동안 계속하는 가운데 비로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로 변화되어 가고 비로소 사랑하지 못할 육신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녀들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과정이 없이는 아버지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형제 자매를 이루지도 못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뜻대로 주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나와 상관없는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그리고 믿음 안의 식구들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는 삶, 이것은 함께 먹고 마시는 삶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다짐하는 삶에서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유일하게 제정하신 예식 둘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세례식이고 또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세례식은 주님 나라 백성으로 입적하는 식입니다. 성찬식은 주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이 주님 나라 백성으로 자라가기 위한 예식입니다. 세례식은 단 한 번 하지만 그러나 성찬 예식은 기회를 얻을 때마다 계속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규칙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떡대기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나머지 6일 동안도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일주일에 한 번도 규칙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1년에 네 차례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까? 네 번이라도 함께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삶을 연습할 때 나머지 1년 52주 동안 믿음 안의 식구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삶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성찬식을 주의 만찬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핑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펠로우십 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바라보면서 시간을 내서 식사를 하면서 여유 있게 우리가 옛날에 사단에게 종로로 타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왜 내가 분주히 뛰는 삶을 사는지 잘 알기에 그런 삶을 다 내려놓고 한가롭게 천국 시민답게 먹고 마시는 그러한 삶 연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큰 감사 제목 가운데 하나는 주님께서 주의 만찬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정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러한 삶 살 수 없는 것을 아시기에 내가 다른 거 요구하지 않는데 두 가지는 요구한다. 반드시 성찬식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만찬은 번거로운 것이 아닙니다. 귀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의 통로입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이제 내년서부터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도 주의 만찬으로 성만찬을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네 번 모두 주의 만찬으로 지키게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모두 이제부터는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셔서 유월절 식사하시기를 기뻐하셨듯이 우리도 믿음 안에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주님을 가운데 좌정 시키게 하고 함께 주의 만찬 하기를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만찬을 통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들 마음껏 누리는 지상에서의 천국의 삶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